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긴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안보리는 앞서 어제 모든 핵실험을 중단하라는 안보리의 요구에 북한이 노골적이고 도발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제재를 준비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채택한 언론 성명에서 지난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성명은 특히 이번 발사를 동아시아와 그 외 지역의 긴장을 매우 고조시키는 지극히 불안정한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나라들의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다음 달 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는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반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시급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현재 북핵 문제를 비롯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와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여러 현안들을 갖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드 문제와 관련해 이는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비준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미국이 시리아 내 쿠르드족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문제 등 시리아 사태가 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미국은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인 YPG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맞서 싸우고 라카를 탈환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터키는 그러나 YPG를 지난 30년간 터키 내에서 반란을 책동해온 쿠르드 노동자당과 연계된 테러단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터키 정부가 독일 국회의원들의 방문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터키에 주둔해 있는 독일군 병력을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인지를리 공군기지에는 현재 약 250명의 독일군이 주둔해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미국 주도 연합군 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르켈 총리는 어제 기자들에게 터키와 계속 대화하고 있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는 지난해 독일 의회가 1915년 아르메니아인 학살 사건을 오스만 군대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자 독일 의원들의 자국기지 방문을 불허했습니다. 터키 외무부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독일 국회의원들이 지금 시점에 터키를 방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관리들에게 고급 비밀 정보를 누설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 정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처음 보도한 관련 기사 내용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비밀 정보의 출처나 정보 수집 방식이 논의된 적이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되지 않은 군사작전을 누설한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세르게이 키슬약 러시아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고급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를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을 되살리려는 공화당원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2013년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유권자 신분확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심 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률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지만 항소법원은 주의회가 차별적인 의도에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판결했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나라의 자산이다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나라야말로 역동적인 발전의 가능성이 움트는 그런 나라일 텐데요. 과학기술과 의학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매년 전 세계 120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예방 가능한 질병이나 사고로 희생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루 평균 3천여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교통사고나 공기오염으로 인한 폐렴, 또 적절한 보건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발생한 합병증 등으로 꿈을 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쓰러져 갔다고 밝혔는데요. 후진국과 선진국 모두 교통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후진국에서는 낙후된 보건환경으로 인한 사망이, 선진국에서는 마약이나 음주로 인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가 그리고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지의 영상 19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조금 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5월 17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7에서 27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2도에서 27도, 신의주 12에서 2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1에서 25도, 함흥 10도에서 24도, 끝으로 청진은 9에서 2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팻 분의 노래입니다. I'll be home, 집으로 돌아갈게요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I'll be home, my darling. Please wait for me.
Wait for me.
We'll stroll along together. Once more our love will be free. At the corner drugstore, each Saturday we would meet. I'd walk you home in the moonlight. All of these things we'll repeat. So darling, as I write this letter, here's hoping you're thinking of me. My mind's made up. So long until I'll be home to start serving you. I'll be home, my please wait for me.
Wait for me.
I'd walk you home in the moonlight. Once more our love will be free.
Darling, as I write this letter, here's hoping you're thinking of me. My mind's made up so long until I'll be home to start serving you.
I'll be home, my darling, please wait for me.
Wait for me.
I'll walk you home in the moonlight. Once more, our love will be free.
Salah Innen News.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지난 12일부터 세계 150개 나라에서 30만여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것으로 추산되는 랜섬웨어 공격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악관은 랜섬웨어 공격자들에게 지불된 전자화폐가 지금까지 7만 달러 가치에 이른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는 금요일 실시되는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개혁파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재선이 불투명해졌고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일본을 방문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랜섬웨어라는 게 지난 주말부터 세계의 컴퓨터망을 휩쓸어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예, 랜섬이란 이 납치, 유괴된 인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요구하는 몸값을 말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 랜섬웨어란 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특정 컴퓨터 내부에 침입해서 이 파일이나 프로그램 혹은 컴퓨터 자체를 쓸 수 없도록 잠근 뒤에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일명 워너크라이라고 알려진 랜섬웨어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전 세계 150개 나라 30만여 대 컴퓨터에 침입해서 이 전자화폐인 비트코인 300달러 등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 상황이 잦아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 랜섬웨어가 활동을 멈춘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컴퓨터를 못 쓰게 만들고 돈을 주면 다시 쓸 수 있도록 풀어준다는 건데
네.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미국에서는 이 운송업체인 페덱스를 비롯한 기업들의 전산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톰 버서트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랜섬웨어 공격범들에게 지불된 비트코인 액수가 7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자화폐를 냈지만 이 컴퓨터를 복구시켜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병원 전산망이 마비됐고요. 이 아시아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국에서는 대학 전산망이 주로 공격을 당했고요. 이 주유소와 철도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CGV라는 유명 영화관의 광고 서버가 감염돼서 이 영화 상영 전에 나오는 광고와 정보 게시 과정이 생략되기도 했습니다.
예, 각국에서 각 기업들의 피해가 잇따랐는데 누가 이런 공격을 했을까요?
예, 처음에는 이번 랜섬웨어 공격이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돌았습니다. 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제작 방식이 앞서 유출됐던 미 국가안보국의 전산공격 기법과 비슷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었는데요. 이 보스어트 백악관 보좌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미 국가안보국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각국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이 이번 전산공격을 했다는 근거는 뭔가요?
러시아의 유명 전산보안 업체인 카스퍼스키는 어제 성명을 통해서 이번 사태를 일으킨 워너크라이의 초기 버전에 이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해킹단체 레저러스가 만든 코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보안업체 시만텍도 같은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에 앞서서 유명 정보통신기업인 구글의 연구부서에서 이 같은 코드의 유사성을 발견해서 이들 보안업체들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북한과 연계됐다는 해킹단체 이 레저러스가 어떤 조직인지 살펴봐야겠군요.
예. 지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사이버 범죄 활동을 시작한 레저러스는 지난해 2월 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전산망을 공격해서 8,100만 달러를 받아냈습니다. 2014년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를 만든 회사인 미국의 소니 픽처스를 해킹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단체인데요. 이 보안 업체들은 이 레저러스의 배후에 북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 직후 미 연방수사국 FBI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했고요. 이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행정부는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예,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화에 보복 해킹을 한 조직이 사용하는 코드와 이번에 랜섬웨어스인 것이 유사하다는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이번 랜섬웨어 공격과 북한이 연계돼 있다는 분석은 미국과 러시아 보안업체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나왔습니다. 현지 유명 보안기업 인테저 랩스의 최고 경영자인 이타이 테베트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워너크라이의 책임 소재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하면서 레저러스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북한의 배후를 입증할 만한 다른 정보들도 더 나올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비슷한 코드를 썼다고 해서 북한을 배후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의견도 있죠.
예. 하지만 그냥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에서 발견된 코드 중에는 이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만 사용하는 것이 있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특정한 해커들만 쓰는 이런 코드들은 이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잘 드러내준다고 해서 이 사이버 지문이라고 이 전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칭하는데요. 이 지문을 보면 그 소유자를 지목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이버 지문을 통해서 북한의 소행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냥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의심할 만한 그런 소지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을 배후로 지목하는 데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워너크라이 개발자가 북한이 배후로 의심받도록 일부러 유사한 코드를 집어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해서 이 전문가들이 이 같은 신중한 입장을 전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는 금요일 실시되는 이란 대통령 선거에 국제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요.
네, 오는 금요일 실시되는 이란 대통령 선거의 유력 주자 가운데 하나였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테헤란 시장이 어제 후보 사퇴를 선언하면서 이 선거전 양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산 로하니 현 대통령의 재선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외신 분석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예, 자, 유력 후보가 사퇴했는데 왜 현 대통령의 재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수도 테헤란 시장으로 지지율을 3위를 달리던 이 갈리바프 후보가 그냥 사퇴한 게 아니고요. 이 사퇴와 동시에 로하니 대통령의 최대 경쟁자인 에브라힘 라이시 후보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갈리바프와 라이시 두 사람 모두 강경 보수파여서요. 이 개혁파인 로하니 대통령을 상대로 이 보수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것으로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보수 진영의 지지를 얻게 된 에브라힘 라이시 후보 어떤 인물입니까?
예,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후보는 이 검사 출신인 이슬람 성직자로서요. 이란 정가에서 강경 보수 진영의 거물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1대1 구도로 맞붙을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그동안의 분석이었습니다. 지난 9일 공개된 이란 학생 여론조사국의 최신 조사에서는 이 로하니 대통령이 42% 지지율로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이 라이시 후보가 27%로 2위, 갈리바프 테헤란 시장이 25%로 3위였는데요. 이 사퇴한 갈리바프 시장의 지지세 가운데 절반 정도만 라이시 후보로 옮겨가도 이 막상막하의 판세가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 보수 후보가 현 대통령을 물리치고 집권하게 될 경우에 이 중동 정세에 급변이 예상된다고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에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지난 2015년 체결했던 핵 합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고 이란은 동시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하면서 이 대미 관계가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란에서 강경 보수파가 집권하게 되면 미국과의 대치 국면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외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대선 당일인 금요일 이란과 적대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등 이 중동 방문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벨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9일 동안의 첫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예. 미국 대통령이 중동 방문에서 어떤 일정을 진행하게 되나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서 약 1천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순위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맞서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 측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최근 러시아와 함께 시리아 내전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이라크에서도 군사적인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동맹이 강화되면 이란에게는 압박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관이 일본을 방문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오늘 일본을 방문해서 아베 신조 총리와 면담하고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도발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에 앞서서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과도 회담했는데요. 이나다 방위상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미국의 대북 입장 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해리스 사령관에게 밝히고 미군과 자위대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 해리스 사령관의 구체적인 언급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한국 사이의 삼각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나다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해리스 사령관은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미일 동맹의 힘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에도 북한의 도발이 있었다. 우리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딴 북한의 도발은 미일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포함하는 삼자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일본 언론 쪽에서는 해리스 사령관의 방문을 특별히 반기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군사당국자의 방문으로는 이례적으로 일본 언론이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의 일정을 크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해리스 사령관 어머니가 일본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고베에 살던 해리스 사령관의 어머니는 태평양 전쟁 때 미군 공습으로 살던 집과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후에 요코스마 미 해군기지에 일자리를 얻었고요. 1950년대 초반 미 해군 1등 상사였던 해리스 사령관의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 아버지는 한국전쟁에도 참가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지 해리스 사령관의 행보가 일본에서 줄곧 화제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태평양 전쟁 피난민의 아들이 미 태평양 사령관이 된 건데요. 지난 2014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해리스 제독을 태평양 사령관으로 지명해서 이 아시아계로서는 미 해군 역사상 최고위직에 올랐을 때도 일본 언론이 대서특필했었고요. 앞서 해리슨 사령관이 아시아계로서는 최초로 미 해군 제독이 됐을 때도 일본에서는 주요 뉴스로 취급했었습니다.
예. 자, 반면 중국에서는 해리스 사령관을 경계하는 모습이군요.
네.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한반도와 남중국해 문제에서 이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지켜왔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대가로 이 대중국 강경파인 해리스 사령관의 경질을 요구했다고 이달 초 로이터통신과 일본의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 같은 요구를 즉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운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러시아 관리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맹국이 제공한 매우 민감한 고급 비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부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 이 항소법원 심리가 열린 소식 전해드리고요. 지난 일요일 미국의 대표 미인을 뽑는 미스 USA 대회가 열렸는데요. 우승자로 뽑힌 워싱턴 DC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밀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수요일 백악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또 세르게이 키슬약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매우 민감한 고급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를 누설했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전현직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처음 보도한 내용입니다.
예,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려줬습니까?
네, 이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한 항공기 테러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동맹국이 정보 공유 협정에 따라서 제공한 정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민감한 내용이어서 다른 동맹국과는 공유할 수 없는 정보였고, 특히 러시아와 정보를 공유해도 된다고 허용한 일은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러시아가 정보원의 신상을 파악해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 정보원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시리아 내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격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미국이 반대하는 바샤르 아라사드 독재 정권을 돕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메일 문제로 아주 곤혹을 치렀는데요. 장관 시절에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서 기밀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트럼프 후보가 이 문제를 아주 크게 비판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기밀 정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게 된 겁니다. 원래 대통령이나 정부 관리들이 외국 관리들을 만날 때는 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대화를 나누게 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정보 수집 능력을 자랑하면서 이 범위를 벗어난 얘기를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백악관은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사실이 아니라면서 부인했습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민간 항공에 대한 위협을 포함해 두 나라의 위협이 되는 여러 문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 정보를 유출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At no time were intelligence sources or methods discussed. And the president did not disclose any military operations.
네, 맥메스터 보좌관은 자신이 회담에 배석했다면서 비밀 정보의 출처나 정보 수집 방법이 논의된 일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공개된 사실 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군사 작전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는 건데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역시 성명에서 특정 위협의 성격에 관해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됐지만 정보 출처나 수집 방식, 군사 작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뭐라고 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전에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반응을 올렸는데요. 대통령으로서 테러와 항공 안전에 관한 사실을 러시아와 공유하고 싶었다며 자신에게는 절대적으로 그럴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주의적인 이유에서 러시아가 ISIL과 테러에 대한 싸움을 한층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사실을 공유하고 싶었다. 자신에게는 그럴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비밀을 유출했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밝히지는 않았군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밀을 유출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불법인가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관리들이 그랬다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게 되지만 대통령은 다른데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에게는 언제든지 기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보 관리들은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동맹국과의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보를 제공한 동맹국이 미국이나 다른 동맹국들이 미국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더 이상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길 꺼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번 사태에 대한 정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딕 더빈 의원은 위험하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고요.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은 보도 내용에 충격을 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적인 국가의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는 일에 심각성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행정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길 바란다고 밝혔고요.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가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상대가 바로 이 러시아 관리들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가 내통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또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사를 지휘하는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갑자기 해임했습니다. 해임 이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 또 비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보도가 나온 거죠.
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후임자를 발표하겠다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후임자 물색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FBI 국장 지명자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의원과 존 코닌 상원의원, 앤드루 맥케이브 FBI 국장 대행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관계에 대한 조사를 독립적인 특별 검사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FBI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3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정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7개의 나라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6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현재 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북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제구항소법원에서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관한 심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국이 이란과 시리아, 소말리아 등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여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3인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번 행정명령이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란 점을 증명할 것을 이 정부 측 변호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은 어떻게 설명을 했나요?
네, 트럼프 행정부 측의 대표로 나선 제프리 월 송무 담당 차관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동안만 한시적으로 입국을 금지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비자 신청과 신원 조회 과정이 적절한지 점검하기 위한 일시적인 절차였을 뿐이라는 건데요. 이들 6개 나라 국민을 모두 위험한 인물이라고 본다거나 잠재적인 테러 용의자로 보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번 소송은 하와이주가 주도를 했는데요. 하와이주 측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행정명령이 지난 1월에 처음 나온 명령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도 이 제구항소법원이 하급법원 판결을 유지했었는데요. 시애틀 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던 바 있습니다.
예. 자, 이번 그 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번에 항소법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든지 이 패한 쪽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미국을 대표하는 미인을 뽑는 미스 USA 대회가 열렸는데요. 올해 우승자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 미국 서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미스 USA 대회에서 워싱턴의 수도,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대표 카라 맥컬러 씨가 우승자로 선정됐습니다. 맥컬러 씨는 현재 미국의 정부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일하는 과학자인데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버지니아 비치에서 자랐다고 하고요.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으로 대표되는 STEM 분야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관련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고 출전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자, 이 미스 USA 대회는 미모도 봅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적 사안에 대한 참가자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요. 이 맥컬러 씨의 인터뷰 내용이 또 논란이 되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맥컬러 씨는 사회자로부터 건강보험이 권리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특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질문에 특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맥컬러 씨는 자신은 연방정부 공무원으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며 건강보험을 갖기 위해선 직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모든 미국인이 직업과 함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 건강보험과 고용을 연관지어서 말한 건데 이 말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이 건강보험이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직장이 있는 사람만이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미스 USA로 흑인이 뽑혀서 괜한 트집을 갖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또 논란이 될 만한 질문을 한 대회 주최 측을 비난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건강보험과 관련한 대답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 사안이 현재 미국에서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건강보험 개혁법, 이른바 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이달 초에 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이 공화당이 내놓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지만 민주당이나 오바마 케어 지지자들은 이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을 잃게 됐다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상원에서 다루게 되는데 하원의 법안과는 또 다른 이 별도의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이 건강보험 법안이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임스타운의 초기 정착민들을 도와준 인디언은 포우핫한 인디언들이었어요.
우리 같은 낯선 이방인에게 음식을 나눠줬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나무를 다루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1622년 인디언 원주민들은 영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정착민들을 공격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농사를 짓고 식량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1부 미지의 신대륙 탐험.
광활한 신대륙에서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꿈을 안고 런던 회사의 배에 올랐던 제임스타운 정착민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1624년까지 제임스타운은 확고한 영국 식민지로 구축됐습니다.
제임스타운이 영국의 확고한 식민지로 구축돼가는 동안 또 다른 영국 정착민들이 북아메리카로 건너왔습니다. 이들은 제임스타운이 있는 버지니아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지금의 매사추세츠주에 터를 잡았습니다. 버지니아 정착민들은 영국의 사업가들이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보낸 사람들이었지만 매사추세츠주에 정착한 사람들은 다른 목적으로 신대륙을 찾아왔는데요.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매사추세츠주에 정착한 영국인들. 미국의 선조로 불리는 이들이 왜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을까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영국왕 헨리 8세는 1509년 왕위에 오르면서 형 아서왕의 아내였던 캐서린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헨리 8세는 캐서린과 이혼하고요. 1533년 앤블린과 결혼함으로써 이혼을 금지하는 교황청과 로마 가톨릭법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파문당한 헨리 8세는 영국 교회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헨리 8세 왕과 앤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영국의 교회라는 성공회를 설립했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또 영국 성공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1606년 스크루비라는 도시에서 분리를 선언하며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125명은 영국을 떠나서 네덜란드로 향했고요. 그곳에서도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결국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온 사람들 중에는 분리파 청교도 3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순례자라는 의미인 필그림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정착한 청교도들, 오늘날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미국의 선조들입니다. 35명의 필그림을 포함해서 102명을 태운 메이플라워 호는 영국을 떠나 제임스타운이 있는 버지니아로 향했습니다.
메이플라워 호는 버지니아에 닿지 못했습니다. 거센 바다와 폭풍으로 북쪽인 케이프 코드만에 일단 상륙했다가 지금의 매사추세츠주인 플리머스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평화롭게 살기 위해 규칙을 정하고요. 신대륙에서 맨 처음 만들어진 관리 규정인 메이플라워 콤팩트라 불리는 통치 계획을 만들었고 윌리엄 브래드포드를 플리머스 식민지 지역을 통치할 지사로 선출했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세계로 건너왔습니다. 우리의 고향인 영국에서 받은 고통과 박해의 시간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운 땅에서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건설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영국에서 우리는 비록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황무지 땅을 개척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로 뽑은 윌리엄 브래드포드와 함께 모두 힘을 합쳐 이 험한 땅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높은 꿈을 가슴에 품고 신세계를 찾아왔지만 개척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임스타운에서와 마찬가지로 플리머스 정착민들도 도착한 뒤 첫 번째 맞는 겨울을 넘기는 동안 반 정도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놀랍게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인디언을 만났는데요. 그 인디언의 이름은 스콴토였습니다. 스콴토는 지금의 매사추세츠주와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살고 있던 포투세트족 출신으로 백인을 상대로 통역과 안내를 했던 인디언 원주민입니다.
제가 어떻게 영어를 할 줄 아는지 궁금하다고요? 저는 탐험가들에게 끌려가서 9년 동안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뉴 잉글랜드 지방을 탐험하러 떠나는 존 스미스 선장을 만났고 그분을 따라 고향이 있는 부족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한 번 더 유럽으로 팔려갔다가 극쪽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다 보니 영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스콴토는 필그림과 인디언들 사이에 통역을 하며 양쪽의 생각들을 서로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인디언을 만난 건 그야말로 큰 행운이었습니다. 필그림들은 스콴토가 신이 자신들을 위해 보낸 사람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어제는 고기잡이 갔다가 온종일 허탕만 쳤는데 이 스콴토에게 어디에 그물을 쳐야 하는지 물어보고 알려주는 대로 했더니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이곳은 영국과는 흙도 나무도 바다 색깔까지도 모두 달라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어디다 그물을 쳐야 하는지 통 알 수가 없었는데 이 스콴토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서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콴토는 정말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물입니다.
스콴토는 필그림이 토착 인디언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고기잡이나 심어야 할 곡식, 농작물을 기르는 법 등 필그림이 생존하고 기원지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알려주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80% of employed Americans work on weekdays, either full or part-time, and the average workday is about 8 hours, Monday through Friday. So people do look forward to the weekend to relax and chill out. 늘 바쁜 일정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주말만큼은 긴장을 풀고 한 주간 동안은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 친구 마이크도 이번 주 피로를 풀기 위해 찜질방을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제가 마이크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오늘의 영어 표현은 chill out, chill out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Are you going out for the weekend? What are you doing?
Actually, it's my roommate and I are gonna. I'm almost embarrassed to say this. We're going to a local spa. We're just gonna chill out for the weekend.
So you guys are just chilling out.
Yeah,
at
we're
a
just.
Spa?
Mm-hmm.
Oh.
Which sounds really funny now that I say that out loud.
You know what? I think, you know, Mike is a little bit high maintenance.
I don't...
But, yeah, we'll have a good time chilling out this weekend.
Thank you.
And, yeah, have a great weekend, and I'll see you next week.
Sounds good. See you next week.
See ya.
제가 마이크에게 이번 주말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물어봤더니 마이크는 My roommate and I are going to a local spa. 찜질방에 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We're just going to chill out for the weekend. We're just going to chill out for the weekend 라고 했죠. 오늘의 영어 표현 chill, C-H-I-L-L, out, O-U-T, chill out인데요. Chill out은 긴장을 풀고 편히 쉬다는 뜻입니다. To chill out means to relax. 네, chill은 명사로 오한, 한기라는 뜻이 있고요. 동사로는 오붓한 시간을 보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Let's just chill at home 또는 Let's just chill out at home 하면 그냥 집에서 편히 쉬자는 뜻이 됩니다. Chill out, chill out, 긴장을 풀고 편히 쉬다라는 뜻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re you going out for the weekend? What are you doing?
Actually, it's my roommate and I are gonna... I'm almost embarrassed to say this. We're going to a local spa. We're just going to chill out for the weekend.
So you guys are just chilling out
yeah,
at
we're
a
just,
spa?
Mm-hmm.
Oh.
Which sounds really funny now that I say that out loud.
You know what? I think, you know, Mike is a little bit high maintenance.
I don't...
But, yeah, we'll have a good time chilling out this
Thank
weekend.
You.
And, yeah, have a great weekend, and I'll see you next week.
Sounds good. See you
All
next
right,
week.
See ya.
네, 오늘의 영어 표현, chill out. 긴장을 풀고 편히 쉬다. Chill out.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이었습니다. Until next tim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콜드플레이가 부른 Fix You, 당신을 고쳐줄게요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And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replace When you love someone but it goes to waste Could it b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29년 5월 16일 오늘 제1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 중에서 우수 작품을 선정해 상을 주는 것입니다. 첫 아카데미 시상식은 250여 명의 영화인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할리우드에 있는 루스벨트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은 제닛 케이너가, 남우주연상은 에밀 야닝스가 수상했습니다. 또한 작품상의 영광은 영화 선라이즈, 즉 일출에 돌아갔습니다. 아카데미상 수상자들에게는 오스카라는 조각상이 주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아카데미상은 오스카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is year's nominees for actor and actress in a leading role.
오늘날 이 아카데미상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영화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오늘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은 민주당 정권을 물리치고 보다도 힘차고 복된 새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국군 장병들은 총 걸리겠습니다.
한국에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제2군 부사령관인 박정희 소장은 군인들을 이끌고 중앙청과 방송국 등 주요 기관을 점거했습니다. 이어 6개 항의 혁명 공약이 발표됐습니다.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 유대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이후 군사 정권은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박정희 소장은 최고 재건회의 의장이 됩니다. 박정희 소장은 이후 1963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출마해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것이 제3공화국의 출발이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